B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이 21일 집속탄을 쐈다고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가 22일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나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바체슬라브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벨고로드 지역 주라브 레브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서 쏜 포탄 21발과 집속탄 3발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달 미국으로부터 집속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집속탄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속탄에는 넓은 구역에 많은 파편을 쏟아내는 작은 폭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사용이 전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에 접한 벨고로드 지역을 자주 무차별적으로 포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탄약고가 폭발했고, 이에 따라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하고 철도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세운 정부 수반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군사 목표물이 됐지만 최근 몇주새 크림반도를 겨냥한 공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림공화국의 세르게이 악쇼노프 수반은 텔레그램에 적 드론이 크라스노그 마르데이스키 지역을 공격한 결과 탄약고 한 곳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km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악쇼노프 수반은 반도 중앙 내륙에 있는 크라스노그 마르데이스키 지역이 공격당했다고 전했지만 어느 위치인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장비로 쓸수 있는 물품들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고 프랑스 대통령 고위 외교 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외교 정책을 이끄는 에마니엘 본느 보좌관은 최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를 무장시켰다는 증거를 서방 측이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아는 한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본느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미국 CNN 방송에 본느 보좌관이 헬멧이나 방탄복 같은 이중 용도 기술이나 비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느 보좌관은 중국이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무기 제공과 경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22일 덴마크에서 코란이 불살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바그다드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 가려고 시도하던 수백 명을 물리치기 위해 최루탄을 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남성이 코란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하자 군중들이 스웨덴 대사관 경내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이틀 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그린존에서 이번 사건이 났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대사관 난입을 비난했지만 코란 소각 예고에 항의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한편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한 남성이 이라크 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코란으로 보이는 책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덴마크 극우단체가 이 장면을 SNS인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방영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22일 호주 시드니 항에서 연안 전투함을 추격시켰습니다. 인디펜던스 급 캔버라함은 1일 시드니 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추격해 정식으로 미 해군 함대에 배속됐습니다. 캔버라함은 지난 1942년 과달카날 해역에서 미 해병 상륙 작전을 지원하던 중에 격침된 호주 해군 순양함 이름을 땄습니다. 한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호주 수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추격한 것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공유된 뜻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캔버라함 추격식은 두 나라 사이 탈리스만 사브르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주 동안 호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지상 전투 훈련, 상륙과 모의 육상 훈련 등이 들어갑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에 또 선풍기 바람이 익숙해져서인지 잠시만 길을 걸어도 느껴지는 이 열기에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사람들이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이 전기기기들이 또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또한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 시원한 파도가 보이는 바다에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까요? 오늘 주말의 음악 여행은 이탈리아 나폴리 바다에서 시작해 봅니다. 나폴리의 미뇨 비에니 술 마르 바다로 가잡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 헨리 맨치니 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백구 춤춘다 바다 위에서, 흰 돛담배도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없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넘실 뒤노는 바다로 가자. 네, 출렁이는 파도를 반주 삼아서 만들었다는 이탈리아의 미뇨 바다로 가자였습니다.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이라는 이탈리아 또 가곡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두아르도 디카푸아가 작곡한 곡인데 이 작곡가가 바로 또 바다로 가자를 작사, 작곡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리히 쇼팽의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아주 고요하게 서정적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와 또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지는 뒷부분의 구성이 연주자들에 따라서 또 독특하게 해석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만든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도 그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한 활동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에 이 곡이 쓰였습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랄란테입니다. 내린 2단조 작품번호 22의 1악장 폴란드의 민족적 정서와 또 쇼팽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인다는 작품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렉스, 미국의 지휘자 찰스 메커라스가 이끈 계몽주의 시대악단이라는 이름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3중주 2단조 작품번호 498 케겔슈타츠 에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클라리넷은 리차드 스톨츠만 첼로의 요요마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2단조 작품번호 22의 1악장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3중주는요 1786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친구인 클라리네티스트 안톤 슈타틀러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작곡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악기는 제자 가족을 위해서 작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대개 피아노가 중심이 되는 이 피아노 3중주 당시에는 하프시코드가 되겠죠. 챔발로나 이 3중주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로 구성을 하는데요.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첼로 대신에 비올라를 썼고요. 또 악보에는 바이올린 대신에 클라리넷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싶었던 연주자들 위해서 만든 곡이어서 이 독특한 악기 구성에 대한 설명을 붙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주자들도 피아노와 클라리넷 또 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클라리넷 3중주 또는 클라리넷 협주곡이라고 이 곡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제로 붙은 케겔슈타츠는 사람이나 지명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행했다는 지금의 그 볼링과 비슷한 놀이였다고 하는데 모차르트가 이 곡을 만들 당시에 즐겼던 놀이였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작품번호 1043 이중주의 2악장 라르고 마눈 탄토 너무 느리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턴, 이작 펄만,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있었던 곳,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곳에 가서 한번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내놓은 영화 로마 위드 러브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의 제목이 의미하는 그대로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펼쳐지는 네 가지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주인공들의 서로 다른 사연이 로마 곳곳의 풍경과 함께 이 교차 편집 방식의 옴니버스 이야기를 펼쳐줍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로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 건축사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평범했던 남자, 또 시골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한 신혼부부와 딸의 약혼자와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온 은퇴한 미국 오페라 감독입니다. 이 젊은 연인의 사랑과 일탈을 지켜보는 로마를 찾아온 한 건축사, 유명세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일상도 따라가 보고요. 큰 도시에서 멋진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어쩌다가 각자 외도를 하게 된 한 신혼부부의 사연, 장의사라는 직업도 또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던 예비 사돈이 아주 놀라운 노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페라 가수로 만들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바쁘게 진행됩니다. 베네치아 궁전,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공화국 광장, 오페라 극장, 박물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 곳곳이 로마를 상징하는 관광지이고 유적지여서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영화 속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예비 사돈을 오페라 가수로 만들려는 미국에서 온 은퇴한 오페라 감독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영화를 만든 우디 앨런 감독이어서 우디 앨런식의 독특한 화법을 보게 되고요. 또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전작 미드나잇 인 파리를 찾아보게 하는 또 매력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로마 위드 러브를 소개하면서 오늘 들어볼 클래식 음악은 1800년대 후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루지에로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체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의상을 입어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페라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광대 역할의 주인공이 절망을 하면서도 또 다음 장면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부르는 그런 장면의 아리아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예비 사돈이 샤워를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전직 오페라 감독인 이 주인공이 초기 발동에서 여러 곡의 아리아를 또 불러보게 하는 시험을 거쳐서 정식 오페라 가수로 데뷔시키는 과정을 그리는 중에 나옵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는 예비 사돈을 위해서 이 감독은 무대 실제 샤워실을 만들고요. 몸을 씻으면서 노래하게 하는데 역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붙는 장면입니다.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 이탈리아의 테너 프랑코 코렐리, 크로아티엔 지휘자입니다. 로브로 폰 마타치치와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추니의 아리아 그녀를 떠나서는 즐거움 없네 타오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벨칸토 창법의 아르헨티나 성악가 마르셀로 알바레즈와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영국의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곡은 라트라비아타 2막에 나오는 주인공 알프레도의 아리아입니다. 이 화려한 사격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수한 남자 자신인 그 알프레도와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한 비올레타에게 고마워하는 알프레도의 마음이 담긴 아리아인데요. 알프레도의 이런 행복한 마음도 잠시 비올레타는 병색이 더 깊어지고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담겨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고전음악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탈리아 작곡가의 음악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2장조 작품 번호 380. 오늘은 기타 합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두 클래식 기타리스트 알레한드로 라고야 아이다 프레스티의 하문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미국의 현대 음악가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입니다. 1924년에 발표했고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재즈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또 당시 미국 사회를 묘사하는 거대한 음악적 만화경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체가 17분 정도 길이의 한 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체 3분의 1 정도만 들려드려야 하는 아쉬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는 미국의 치몬 바르토, 독일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이끄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